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읽은 본문을 가지고 강하고 용맹을 떨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네 짐승이 나와서 큰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이 더 구체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따라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에는 모호했던 것들이 믿음의 어떤 연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것이 더 선명해지고 구체적으로 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알기 전에는 크게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더 자세히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선명히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아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야 이것이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네 장군이 이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나라를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도 두 세력 크게 큰 힘을 가졌던 이제 셀류쿠스 왕조와 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벌어진 어떤 전쟁을 이제 어제와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1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이제 새벽이라서 지금 저도 정신이 없고 여러분들도 아직 잠이 덜 깨셨고, 그래서 그럼에도 제가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제 이 왕위를 이을 자가 이제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이 셀류쿠스 왕조의 셀류쿠스 4세가 이제 이 왕위를 이제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압제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압제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세금 징수관이에요. 이 셀류쿠스 4세는 그의 아비가 이제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 전쟁의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세금 징수관을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에 이렇게 계속해서 파견을 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막대한 금, 은, 보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것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을 이제 이 압제자, 세금 징수관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합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오니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오니아스가 성전으로 난입하던 이 세금 징수관을 이제 막아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헬리오도루스라는 세금 징수관이 이 성전으로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막 이렇게 들이밀어 닥치는 거예요. 그때 이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이 황금 갑옷을 입은 자의 어떤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쓰러져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오니아스와 이제 유대인의 기도로 겨우 회생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셀류쿠스 4세도 이제 이때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21절에서 그를 묘사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비천한 사람이 왕위를 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비천한이라고 번역하기보다 비열한, 야비한, 뭐 경멸스러운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겠어요. 그러니까 비천한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신분이 낮은 뭐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신분이 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멸스러웠다, 비열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셀류쿠스 3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묵상했던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셀류쿠스 3세가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인질이 되어서 로마에 잡혀가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비열하게 나라를 얻어요.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어떤 여러 가지 속임수, 뭐 정치적인 술수, 거짓으로 힘을 키우고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를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칩니다. 그것을 25절에서 이야기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이제 여기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어제와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제 북방왕은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셀류쿠스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이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미를 왕조를 쳐들어 가는데 이 싸움에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집니다. 이제 이때의 프톨레미의 왕이 프톨레미 6세인데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왜 졌냐 하면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측근 신하들이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매수를 당해서, 회유를 당해서 이 프톨레미 6세가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에피파네스가 이제 의기양양해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의기양양해서 돌아가고 이듬해, 다음 해에 다시 이제 이 이집트를 침공해요. 이제 완전히 정복시키려고. 이번에는 거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장악하고 이집트를 손에 넣는 듯 했는데 로마의 간섭으로 결국 빈손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이것이 29절, 30절에 나와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 네. 이 기띔의 뱀, 기띔의 배 나오죠. 이 기띔의 배는 로마의 배를 말합니다. 이제 로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안티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철수하게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분풀이를 하는데 그 분풀이의 대상이 예루살렘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실 수 있으시면 이제 이집트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이제 관목에 있는 이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헬라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렸던 모든 지역이 다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이제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이 뭐냐라면 저희가 읽었듯이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대제사장을 폐위시키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세습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하는 거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받는 건데 이때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다윗 시대부터 이어왔던 그 전부터 이어왔던 이 어떤 이스라엘의 고유한 문화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이제 이 군대도 주둔시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제사도 없애버립니다. 안식일도 못 지키게 했고 할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게 생각했던 음식 중에 하나인 돼지고기를 그들에게 먹이게 했고 또 그리스 신 중에 디오니소스, 이게 축제의 신이 있거든요. 포도주 막 마시는 그런 축제의 신이 있는데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 축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율법서도 불태워졌고 이것을 어기면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삶에서 이제는 어떤 이 제국의 문화와 법을 따르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제국의 백성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것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제국에 대한 반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이제는 제국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에 맞지 않게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현장이 바뀌면서 삶도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순응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동화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겠죠. 변절자가 생겨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여러분, 이들이 한때는 지혜로운 자들이었다고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진리로 이끌었던 자들입니다. 한때는 백성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가르쳤던, 믿음이 뭔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러한 삶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도하게 되었고 속임수로 꿰는 자들에게 이들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변절자가 생기고 헬라화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들은 직접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대립했던 이 마카비 가문, 이 마카비 항쟁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맞서서 절대적으로 항거했어요.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승리하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믿음을 배반하도록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루하고 지쳐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도록 강요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 그럼에도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정결하고 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지혜자들은 고생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버텨냅니다. 변절하지 않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고생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버텨냄으로 희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아직 고생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용맹이 믿음 지키고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왜요? 정한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세상의 거친 힘 앞에서 고생 많이 하지만 믿음 변치 않고 용맹이 주님 따라가야 하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그 세상의 끝, 주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고 있고 그날이 올 때 버텨내고 견뎌냈던 자들은 희옷을 입고 찬란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배반하고 신앙의 삶을 무가치한 삶으로 여기는 이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